바울은 다윗이 고백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는 지난주에 읽었던 7절, 8절에 사주의 감격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다시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은혜가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대단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이 신앙의 표는 하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율법은 아브라함이 족장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국가가 되어서 애굽을 벗어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아담 이후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족장 형태로 가족들을 통해서 있었고 하나님은 족장 시대가 마무리되고 나서야 비로소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보다 오래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믿음의 관계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이 선악과의 언약도 복잡한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었고 지구 전체의 홍수에서도 살아난 위대한 영웅이었던 노아도 믿음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순종한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처음부터 의도된 법이 아니었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도 이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에 인류가 등장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효한 언약은 믿음의 언약이고 사실 율법조차도 집대성된 신명기서를 보면 또 다른 믿음의 법이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기서는 법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사실 순종은 신뢰와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신명기 30장 2절 3절에 그런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자체가 믿음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이 혼란의 시대에 또다시 갖는 경계는 머리로만 듣고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들은 바 말씀을 삶 속에 즐겨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도 구체적인 복으로 순종자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자부심에서 끝난다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책망밖에 남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는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약속은 몇천 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9절에서 12절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 거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9절에서 1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절의 말씀은 오늘도 역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9절 하반절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신 시점을 두고 바울은 그런 적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오늘 9절 역시 첫 부분에서 그러죠. 그렇게 묻고 나서 그런 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10절에 그렇게 증거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만큼 자랑하는 할례가 결코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이 조건이 되지 못했음을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행로를 살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15장의 사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선언이라는 거지요. 그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5장 6절에 말씀하는데 여기 믿음뿐이니라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역사하는 믿음을 칭찬했죠. 그러므로 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는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까?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몇 장이에요? 15장이에요. 이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이렇게 선언을 한다고요. 여러분, 노아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최초로 칭찬하고 있는 아벨이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자,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서 비로소 시작이 되고 이 율법 속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약속의 민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도의 희생의 피를 인해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2절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 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전장에서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선언을 함으로써 결국 복음 속에서 유대인의 특권이 없음을 증거한 바울은 곧 예수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의 경계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기도의 피로 이루어진 복음 속에서의 거듭남을 이 별빛 시대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족장 시대를 별빛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논리는 이 족장 시대는 대단히 희미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 시대를 갖다가 달빛 시대라고 합니다. 달빛은 별빛보다는 밝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상의 윤곽을 볼 수 있습니다. 별빛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달빛 속에서 볼 수 있죠. 이 율법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복음 시대가 도래해야 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이 복음 시대를 우리는 햇빛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이 광명의 시대에 신앙의 논리를 희미한 별빛 시대의 논리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은 분명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당연히 죄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회개하고 고백해서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장사되고 물에서 일으킴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일체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분명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이러한 약속의 이행 없이도 사람이 거듭날 수 있고 그 거듭남의 인침으로 세례를 준다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된 논리의 모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채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롭다 한다.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를 받은 것이 의롭다함에 인친 것이라고 하는 그 논리를 이 복음 속에 잘못 응용하고 있는 신앙의 논리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지만은 성령의 감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식하는 것과 중생의 원리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침으로 와 계심의 구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자들인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들인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도 되게 하시려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하는 12절에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큰소리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법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할례보다 약 43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이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 즉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받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이것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이후 대대로 번창할 믿음이 바탕이 될 믿음의 후예들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역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유업은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났고 오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도 이 언약 속에서 계속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인용한 바 있지만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계속 거론되는 세 가지 중요한 틀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 첫째고요. 그 약속에 반응하는 인간의 믿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탕이고 그 분명한 언약에 반응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언약은 무의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과 신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 업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이나 이 땅과 영원한 역사 속에서 복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다시 그 믿음의 반응에 응답하시는 세 가지의 기둥이 이 역사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이루어내는 엄청난 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설명해서 이 세 가지 단계이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체이고 사람의 측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전적인 신뢰와 수용이 인간 측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진행자요 행위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는 역할이 없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언약과 약속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시행하시고 이루시지만은 그 도구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죄악의 세상 속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나 이 역사 속에 귀중한 도구들이라는 거죠. 왜 사람에게는 오직 믿음만 요구하셨을까? 그것은 죄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역할은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역시 말씀하고 있어요. 혈육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귀중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과거 아브라함 때나 다윗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이 죄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의 통로가 될 사람들을 찾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계획 속에서 메시아를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도향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인간의 사실적인 모습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받은 민족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긴 역사의 목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실을 표현하기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9절 그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역사 전체를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받은 그 자체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하고 자긍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그래서 이 역사의 말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독선과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역사를 계속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오늘 14절에 그랬는데요. 분명히 율법보다 믿음의 원리가 먼저인데도 중간에 더해진 율법이 전체인 양 판단한 이스라엘은 율법조차도 역시 믿음의 법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하여질 율법에 너무 자긍심과 생명을 걸었던 것이 문제이고 만약에 중간에 끼어 넣은 율법으로 모든 인류가 의로워지고 복을 누릴 수 있었다면 율법 이전부터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죄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믿음의 법은 헛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말인데 물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계획임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은 율법은 잔혹하고 매정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3장 2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율법 안에서의 용서는 오로지 피를 흘림으로써만 죄는 해결되었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인류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위한 피를 흘리실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예피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이어오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 논리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죄가 그것이 어떤 죄인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이 바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그런 말씀으로 대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미 우리가 2장 14절에서 15절 직접적으로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양심이라고 하는 것 선하게 살아야 되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저들에게 율법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단순히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예수도를 곁에 두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독선을 내뱉는 오로지 율법을 안다고 하는 것에 자긍심을 갖는 그런 유대인들의 병폐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한 16절입니다. 부사가 되는 것이 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서 뭐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할례에 의해서도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무슨 율법이 있었습니까? 법이 있었습니까? 오로지 하나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법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믿고 순종했다면 그들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실컷 즐기고 얼마든지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즐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와로 통해서 사탄의 부추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못 먹게 했는지 알아?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지혜가 하나님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복잡한 법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야 깨달아지는 법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피가 내 죄를 위한 것이고 그것을 믿고 이제 죄를 향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나의 왕 중의 왕이시요 나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물 속에 나를 장사지냄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하나가 되고 물에서 일으킴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고 물에서 일으킴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아주 이런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또 설명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민족과 인종의 차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믿은 사람도 이 믿음으로, 40년 전에 믿은 사람도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바뀐 게 아닙니다.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속된 믿음의 언약이 자자손손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이 약속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 앞에서 결국 믿는 사람, 유대인이 됐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됐든지 새로운 하나님의 새 언약 속에,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속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도 역시 같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의 좋은 구원의 약속은 무의로 끝나고 가치가 없이 빛이 나지 못하고 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간의 믿음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머리에 아 그렇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가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실현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모든 역사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믿음들이라는 것. 여러분들, 여러분 각자가 이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또 이 믿음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믿음을 알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알려줘서 그들도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할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